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목사님,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런 결과로 교회가 세상에서 대우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사단의 위에 앉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권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공부를 간단히 복습해 주셨네요. 사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계시록 외에 기록된 것이 없으니 대부분이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디바의 순교는 터툴리안이 말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 외의 것은 계시록의 이 기록에 의하여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상태를 잘 보시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역사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은 콘스탄틴의 호의가 교회를 높이 들리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수께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민수기 23장에서 25장에 기록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교인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버가모 시대의 발락은 누구이며 발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발락, 즉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청했잖아요.
네.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발락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발람은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나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락탄티우스가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황제의 친구가 되었고 황제의 종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했거든요.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휴업 칙령을 내리는데도 유세비우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들이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야고보 4장 4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엄연히 발람의 교훈으로 우상의 제물을 취하고 행음을 했습니다.
네.
당시 로마 황제는 이교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네. 버가모 왕국을 로마에 유증한 마지막 버가모 왕이 아탈루스 3세가 왕국을 로마에 바치면서 이교 제사장의 직무와 명칭도 로마에 바쳤단 말이에요.
네.
그 명칭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거든요.
네.
이 직무를 최초로 취한 황제가 아우구스토이고요. 그 후 역대 황제들이 이 칭호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버린 로마 황제가 있는데 375년에 황제가 된 그라시안 황제입니다. 그러자 기독교 로마 감독이 이 명칭을 얼른 자기가 취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황의 공식 칭호 중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위를 교회에 단단히 세운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 그런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겠네요.
예, 사랑이신 예수께서 버가모가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서 생명을 잘 지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한번 계시록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서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신의 축제에 초청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신전 창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도록 꾀를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 시대에도 소위 교부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대신에 관행과 전통을 앞세워서 미트라교와 기독교를 묘하게 합치게 했습니다. 태양의 십자가가 있는 환상은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환상이거든요. 속히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앉혔습니다. 교회 자체가 사단의 위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나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기의 회개를 온 나라의 회개로 연결시킨 사상과 같은 것이죠. 비록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허물을 회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히 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인데 싸우는 대상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실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지금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따르지 않으면은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을 잃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을 거절하면 그냥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사망이 확장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정죄되어 버리죠. 1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것이 심판의 실상입니다. 예,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사단의 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겠죠? 그 상급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성경을 읽죠.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매 교회마다 있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한 상급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것과 그의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는 것입니다.
네.
감추었던 만나는 황금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것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납니다. 또 외경 마카비 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어딘가에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그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뭐 그것이 사실인지 그 외경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경의 말을 이용을 한다면 말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자 그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온 산뜨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즉 예수님이 만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기는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보증이 되죠.
네. 네. 아, 만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이 생각되고요.
예.
그러면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새 이름과 흰 돌, 이 두 가지는 꽤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시록에는
네.
흰 것과 새 것이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 흰 것과 새 것은 장차 천국에서 맞게 될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다음 구절들이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1장 14절, 3장 4절, 5절, 18절, 4장 4절, 6장 2절, 11절, 7장 9절, 13절, 14절, 19장 11절, 14절, 20장 11절, 21장 1, 2, 5절 등에 흰 것, 흰 옷 관계가 있고요. 또 이 흰 돌에 대한 해석은 꽤 많은데요. 흰 돌을 이방의 미신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서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황제의 상급, 즉 영원한 왕의 상급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흰 돌로 보아 천국 출입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당시의 풍습에서처럼 재앙을 막기 위해 사용한 흰 돌에다 알 수 없는 이름을 새겨 넣은 것에서 유리하여 재앙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용한 무죄 표시의 흰 돌로 완전한 용서의 약속. 또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인 보석으로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다는 뜻으로. 또 여섯 번째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주었던 흰 돌, 승리의 상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한 흰 돌로서 하늘 연회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해석 등등입니다. 아, 여기에서 1번, 1번만 빼고 모두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제를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하는 상급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꿔준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 이름은 존재, 성품, 인격, 지위 등을 총화해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바로 자신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상이 성경의 이름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이 참 많잖아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7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 이 말씀에서요 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뒤에 설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네. 네,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얻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인한 사실을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준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4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부가모 교회의 이긴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힘도 새 이름을 새긴 힘도를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결국 이긴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 에베소나 소모나 교회나 모든 교회와 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받는다는 것이 상급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예, 그런 차례가 됐네요. 그러면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
목사님이 읽으시죠.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꽤 깁니다.
예. 예. 아, 이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같이 먼저 두아디라 도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순서겠죠.
예.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펠로피아 또는 유히피아였다고 하네요.
예.
현재 이름은 악사르이거든요. 이곳은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 도시의 위치를 말할 때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서머나 버가모로 북상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두아디라시의 위치가 서머나와 버가모의 중간 위치쯤 되는 동쪽에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40km 되는 지점입니다. 이 도시는 모직업, 피혁업, 면포업, 청동업, 봉제업, 염색업, 도자기업, 제빵업, 노예 매매업이 성한 도시였다고 하네요.
네.
이 도시는 허무스강 계곡과 가이쿠스강 계곡을 연결하는 안전한 긴 계곡에 위치하여 있고요. 언덕이 없어서 성체를 만들 수가 없는 지형이었고 일곱 도시 중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미미한 도시였다고 하네요. 예,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아폴로,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고 공업이 발달하게 된 구리산업조합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달콤한 수고의 향기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루디아가 전도하여 세워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본문을 읽어보니까 일곱 교회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할 말씀이 가장 많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모두 7절, 스무나 교회는 4절, 버가모 교회는 6절인데 비해서 이 두아디라는 12절이나 됩니다.
네.
예,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것보다 배가 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도 예수님께 대단히 많은 말을 들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이 교회는 당시의 교회, 두아디라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 표상으로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입니까?
예, 버가모시 교회 시대 다음 시대이니까 기록한 내용을 살피면은 이 시대는 교권이 정치권의 높임을 받기 시작해서 교권 정치의 깃털이 놓인 538년경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까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교권 로마의 전성기의 끝인 1798년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1798년까지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면 목사님 본문 설명을 하나하나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는요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것도 1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이고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 기록된 모습과도 흡사한 묘사입니다.
네.
또 이것은 1장 14절 15절을 설명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구석구석을 빼놓지 않고 감찰하시는 사실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합한 표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형한 눈빛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렵기도 한 눈빛이잖아요. 예,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예, 대개 무엇인가 숨기고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상태를 표현할 때
예.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는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하는 아주 교묘하게 숨긴 것이 있다는 암시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서로 보아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겉보기로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무엇이 있는 상태를 살피고 찾아내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찾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분명히 구별해서 밝히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배려지요.
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도록 이끄시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도 1장 15절에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한 그 설명할 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1장 15절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이 풀무는 죄의 세상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쇠 풀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발, 그 고난을 이기신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고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발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죄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게 되셨는데
네.
이제는 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풀무불에 단련하는 고통을 주는 상태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단련된 발로 이 교회에 걸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허물을 찾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강권하실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살피실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순찰하시면서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또 신분을 밝힙니다. 계시록에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네.
아, 그것도 이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숭배하거나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 교회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의 세상에서 고난으로 단련된 발로 교회를 거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서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신 자로 이 교회에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예. 아,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하고 예. 가짜가 있는
예, 가짜.
심각한 지경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편지 내용 전체를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별을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4대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그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고 이 두아디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시간이 정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예, 오늘날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로 교회가 총체적으로 두아디라 현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이고요. 교인들 개개인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진리의 정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 아무쪼록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으시고 성경을 잘 살펴서 바른 길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아멘.
또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은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인데요. 우상한테 절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먹게 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인데 결국 그것은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두아디라 현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죠.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그때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비추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